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평화롭고 복된 저녁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종 마틴 루터를 움직여서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썩어가는 어머니인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502년이 지난 오늘날 저희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와 우리에게 주신 자손들을 통하여서 점점 흥왕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며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모임 속에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고아처럼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손 안에서 이 험한 세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지금까지 해오던 공부를 하기 전에 오늘은 종교개혁일 마틴 루터가 비텐버그 그 예배단 문 위에다가 95개의 어머니인 교회의 잘못된 점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지적한 것을 써붙인 바로 그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All Saints Day 이브였는데 벌써 502년이 지났습니다. 502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보통 개혁교회는 이 날을 기념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보통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거의 이날 우리처럼 우리 구형보험처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제가 갈라디아서 5장을 잠깐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메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잡은 이유가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졌죠. 예, 그렇게 해서 7월 17일 헌법을 만들어서 국회가 시작이 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살던 기독교 목장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목장님 대표 한 사람을 부탁해서 기도로서 이제 재형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 후에 이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의 유언처럼 일본에 우리 한국이 36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우상을 섬기게 교회가 강요를 당하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감옥에 넣어서 만 명 이상이 고통을 당하고 몇백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러니 36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다 이거죠. 그전에는 대한제국과 조선의 노예 생활을 하고 예수님께 돌아서지 않고 또 일본의 노예 생활을 하였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노예 생활의 멍에를 질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평소에 하고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그분이 이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린 자유를 나라를 빼앗기는 노예가 되지도 말고 또 우상을 섬기는 노예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꼭 붙잡아라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502년 전에 마틴 루터 목자님에게도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 겉으로 드러난 로만 캐톨릭 교회에 정해놓은 법제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이거죠. 겉으로 드러난 종교의식 행사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이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그 앞에 4장인 그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자유스러운 아내고 두 번째 아내는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처럼 노예의 아내다. 왜? 첫 번째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약속으로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들을 가지게 된 이삭이 나왔고 두 번째 아내인 하갈은 그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아내에게서 아기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노예를 취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노예를 통하여 아기를 낳았을 때 하나님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람이 제도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법의 율법의 노예가 되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다 놓고 율법대로만 하면은 자기들은 오케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만들어진 perfect한 righteousness, 완전한 의를 자랑하는데 그리스도는 그것을 타파하려고 오셨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유대인들처럼 다시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진다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돌아가지 마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속박에 붙잡힌 노예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승만 박사는 제도적인 노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자녀는 속으로도 자유로우니까 겉으로서도 자유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야 된다고 설파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영혼이 자유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처럼 율법을 다 지켜서 거기서 나는 이걸 지켰으니 안심이야 하는 거짓 평화에 매달리느냐.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꼭 강조한 겁니다. 그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자유를, 약속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다리다 기다려 지쳐서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노예 하갈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버리는 자기 자신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15년이 지나서 하나님 다시 약속대로 정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자유스러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이루니 너희들은 그것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거기서 너희들이 이루어서 만족하면은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 노예로는 들어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기가 이루겠다고 할 때에는 이미 자기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로 계산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안심하는 거짓 평화에 접어들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는 능력 있고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못 이루어도 예수님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해서 우리는 평화를 가집니다. 그러니 그 평화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거짓 평화에 속지 않게 됐지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겁니다. 거짓 평화에 속지 말아라. 너희 스스로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루었다고 하는 거짓 평화를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신으로 마틴 루터는 로만 캐톨릭 철치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겉으로 드러난 이 예식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교회 제도가 무지 몽매한 이 시민들을 속이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해결이 났다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19세기에 독일의 위대한 종교 역사가고 철학자 한 분이 평가를 내렸습니다. 독일 민족 역사상에 왜 16세기 초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가능했던가? 시작은 그 옆 나라인 네덜란드에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사람의 내면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본주의 사상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이 독일 사람인 루터에게는 다르게 꽃을 피웠다. 즉 교회의 제도가 사람들에게 항상 이 제도를 따라서 마음의 불안한 것을 해소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영혼의 자유가 아니다. 고 마틴 루터는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그 개개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셔서 해결하는 것이지 교회가 외형적으로 내놓은 제도에 순종함으로써 가지는 그것은 진정한 자유도 평화도 아니다. 그래서 그 역사학가는 마틴 루터와 같은 정신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16세기 초기에 자기의 선배되는 네덜란드 사상가 에라스무스의 자유인문 사상을 받아서 신학적으로 재조명한 결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루터는 두 번째 좋은 퀄리피케이션이 있었으니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지 아니한 퀄리피케이션으로 우매한 민중의 편에 서서 그분들의 애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루터에게는 다 있었다. 그러니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어버리는 그러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니까 제대로 파헤쳐 들어간 가장 독일이 난 위대한 신학자요, 성경학자인 동시에 그러면서도 아카데미에 빠져서 상아탑에 갇혀 있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가장 밑바닥의 일자무식인 농군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애환을 하나님이 오시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대변하였다. 이 두 가지 가장 상이한 자격을 마틴 루터는 다 소유했다는 것. 그러니 마치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처럼 가장 뛰어난 학자인 동시에 가장 무식한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인간적인 것을 소화하고 표현해주고 대변해줬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겸비한 분이다. 이 18세기에서 19세기에 있던 이 역사학자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21세기가 되어서도 아직까지 독일 언어를 마틴 루터보다도 잘 구사하고 체계화한 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쓴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리고 깊이도 아주 깊어요. 그러면서도 경건성이 또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조건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하나님 일을 많이 하니까 나는 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건 보통 이야기 아니죠. 그러니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은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하나님과 하는 기도의 시간을 투자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러한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러한 목자에게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그겁니다. 벌써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말씀에 들어가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매 이 볼로톤에 나오듯이 매일 적어도 4장의 신구약을 꾸준히 읽어나가서 같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읽어나가고 그 다음에 만나서도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멜로디로서 계속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개인과 가족과 교회 모임이 되고 세 번째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걱정으로 가져가지 않고 기도로 하는 것이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 로열티를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등을 돌려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일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건 뭐였습니까? 그렇죠. 불경근의 그 신비로운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마틴 루터가 지적했듯이 이러이러한 제도로 이걸 먹지 않고 이걸 마시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고 하는 그 사탄이 넣어준 양심에 죽어버린 그러한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로 빠져버릴 때에는 우리는 배교할 수 있는 즉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으니까, 그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이 완전한 죄 없는 첫 번 아담에 실패하였던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현해서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를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니 1517년 10월 31일 날 시작된 마틴 루터가 5세기에 세인트 어거스틴의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천년의 암흑기를 지나서 다시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조명하게 하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것을 던지고 우리가 이미 따라가게 했는데 그 후로 지금 500년이 지난 동안에 우리가 그 선상에서 다시는 미신에 의거한 혹은 자기 욕심에 의거한 무엇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걸 해버리면은 나는 안전하다고 하는 그 자기를 속박하는 노예의 멍에로 가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해결이 났다고 함으로써 감사하여서 나의 삶을 말씀에 들어가고 찬송에 들어가고 기도에 들어가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이 변하지 않고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은 이 삶은 오늘 10월 31일 저녁에 저들이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또 이야기하셨던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 노예의 자리에 가서 스스로 만족하고 안심하는 거짓 평화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예수 외에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으니 이 가진 자유를 팔아버리거나 배반해서는 안 된다. 그치? 자, 이제 마태복음 6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에서 우리 유건주 교수님도 시계 방향으로 한 사람이 2절씩 읽어 나가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자, 마지막 34절은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는 내일이 그 날들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날에 충분하니라.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 공부한 지금 1년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세상 나라의 의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비를 해주면서 처음에 시작한 3절에서 12절까지는 헌법이었습니다. 8가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었어요. 이것은 너희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서술형입니다. 이렇다 하고 서술형으로서 이렇게 해라가 아니었어요. 예.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건 기본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4절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까지는 서술을 하면서 생활에 응용하는 명령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거야말로 이거는 법과 법령입니다. 예, 헌법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런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너희의 순종을 엑서사이즈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의로운 사람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곰곰이 지난 우리 공부한 거를 되돌아가서 리뷰를 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8가지 복음 그거는 저희들이 서술형으로 헌법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설명한 파운데이션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 헌법 의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법률이 14절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헌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responsibility와 duty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여덟 번째 예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삶에서 당장 우리가 프라이오리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프라이오리티를 날마다의 삶에 오늘 당장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우리가 아주 faithful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25절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1번 우리가 장차 맞이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할까는 것을 주님이 명령을 해주셨어요.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지요. 예, 여기 열 가지 이 verse, 10 verses에서 염려에 관한 단어가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세 번은 명령형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는 염려한다는 서술형이고 다섯 번째는 의문형으로 나와있어. 염려를 하는가? 그러니 이 전체가 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상황 속에서 의식주라고 하는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할 때 예수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의식주가 필요한 것, 우리 지금 원하는 것 말고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아시고 아버지가 챙겨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챙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왜 우리 책임처럼 염려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염려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면, 즉 죽고 나서의 세계가 없다, 사는 동안이 우리의 전부라면은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즉 의식주에 관한 것에만 충실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릴 자연스러운 삶의 방편이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전부니까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사는 거기에다가 모든 목적을 다두고 모든 수단을 다두어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 때는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의 이 짧은 단락 25절에서 34절에 무려 다섯 번에 걸쳐 염려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그러한 그 마인드셋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우리 라이프스팬 사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다가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사는 것은 잘못이다. 왜 사람들은 거기에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2번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가야 되는 생존의 삶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는가? 이거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주신 명령과 똑같습니다. 이 에덴 동산도 책임져. cultivate. 가꿔야 돼. 하실 일을 줬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제일 잘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꽃피워 나갈까? 그게 오늘날 치면 문화가 됩니다. cultivation. culture. 문화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화를 개발해야 돼. 의무가 있어요. 이건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삶의 목적하고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주신 일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일을 하라 한 거니까. 그건 죽고 나서의 그 다음 세계도 열어주셨고, 아담에게는 죽지 않고도 그 다음 세계로 갈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밝혀주었으니까 그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이 연구에서 무엇에다가 초점을 두고 무엇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 노력의 대상이 뭐냐 이거. 의식주로 해결하는 게 노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똑같은 노력 같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너희들은 거기가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아버지의 대상이 아니야. 뭡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순위인데 잘못된 순위를 무시할 경우에 우리는 그릇된 염려로 하나님이 아니라 의식주라고 하는 것을 섬기는, 즉 그것의 우상은 만몬을 섬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다. 6장 19절하고 24절이 바로 그것의 요약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19절이 읽어볼게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들을 땅 위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쓸며 도적들이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먹고 입고 자고 마시고 마음껏 한다. 거기다 초점을 뒀다는 거죠. 24절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왜냐하면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주인을 굳게 붙들고 다른 주인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신을 둘 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살아있는 동안에 의식주 필요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전부라고 해서 여기에 폭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노력하면은 그 뒤에 그것을 보여주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그렇게 눈에 보이고 먹고 있고 자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들은 다른 것을 추구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추구해야 돼.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지금 추구하면은 미래에 대한 적응을 지금 너희들 인생이 하는 거야. 너희들 의식주 살아있는 동안에 위해서 너희들 최선을 다해? 그럼 너희들 아무것도 없어. 추구의 대상이 무엇이냐?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대상이 의식주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을 둘러싼 모든 자연 세계를 한번 관찰해보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깨달아라. 24절이 아니고 25절입니다. 미안합니다. 몸에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자, 관찰을 한번 해보자. 공중에 새를 봐라. 26절. 28절. 들의 백합화 꽃을 봐라. 30절. 이름 없는 들풀을 보아라. 잡초를 보아라. 그래서 그러한 관찰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께서 자신의 창조물들을 직접 먹이고 입히신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명백하고 변함없는 삶의 원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나머지는 즉 불신자 이방인들은 입고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거 자기가 해야 된다고 책임을 딱 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노노노 너희보다 별 볼 일 없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가지지 않은 모든 피조물을 봐. 그것도 창조주가 다 먹이고 입히고 챙겨주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창조주가 더 의식주는 당연히 챙겨주겠어 필요한 거. 근데 왜 너희들이 할 책임이 아닌데 너희들 그걸 하려고 해? 그러지 마. 게다가 그 어느 피조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자신들을 챙겨주심에 대한 염려도 의심도 없이 날마다 그냥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잡초까지, 잔디도, 이름 없는 들풀도, 날아가는 나비도, 벌도, 곤충도 걱정 의심 없이 그냥 주신 삶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들을 살아가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세요. 왜? 창조주가 책임이니까. 그러면 그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자기의 아들, 딸인 우리를 의식주를 얼마나 필요한 줄 알고 더 챙겨주시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삶의 원리를 첫 번째 뽑는 게 뭡니까? 우리 의식주가 우리의 노력의 대상이 아니란 것을 아는 거죠. 3번 유한하게 우리 자신의 존재를 가지고 살다 사라집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라이프 스팬이 있어.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어떤 거는 1년은 살고 한철만 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시작도 끝도 시종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을 지셔요. 30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속으로 던져지는 들의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겨 입히시거든 하물며 그분께서 자녀들인 너희를 훨씬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유일하게 사람만이 그 모든 피조물하고 다르게 앞날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삶에다가 필요한 의식주를 책임지려고 연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귀중한 시간을 의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추구하는 데 쓰지 않고 다른 것을 힘써 찾는 연구로 낭비해버리는 겁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을 위해 오늘의 삶을 낭비하는 이 잘못을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적은 제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딱 지적했어요. 오늘날보다 예수님 때는 더 심합니다. 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에게 한 끼 식사 배불리 먹고 나서 예수님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입고 먹는 것이 날마다의 연매의 최상의 대상이었어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너 그거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생물들도 그렇게 안 해. 아버지가 책임지는데 아들, 딸인 너희들을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는 게 너희들이 스스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다른 미생물, 무생물보다도 너희들이 그 못하게 돼. 그 애들도 걱정하는데 왜 너희들은 걱정을 해? 그럴 경우에 우리는 마치 이방인들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그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비추게 되어버립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뭐 먹을까? 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거 식도락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패셔니스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예, 포도주 와인 클럽 멤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것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날마다 목적의 연구의 목적을 노력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아들 딸로 입양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거 알고 있다. 피조물들이 필요한 거 다 챙겨주는데 너희들도 이거 의식주 없으면 오늘 내일 모레 잘못하면 죽는 줄 알고 있어. 아버지가 하는 책임이야. 너희들이 책임이 아니다. 그럼 너희들의 책임은 뭐냐? 한번 봅시다. 4번. 하나님 나라는 미래지향적이다. 우리 사는 것으로 끝나는 현재 지향이 아니죠. 미래지향적이다. 현재 나의 마음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없다 하면은 오늘이 전부고 그게 오늘을 앞으로 오는 것이 진짜라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짧은 요한때 나의 삶을 사는 원리도 방식도 태도도 내가 정하게 되지. 오늘 당장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쓰며 오늘의 삶에 충실한 것을 예수님께서 잘못한 거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오늘 연구하고 힘써 노력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할까? 이게 문제죠. 그것을 제대로 정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가 첫째라고 해서 거기다 신경을 쓰고 우리는 그건 아버지가 책임진 부분이고 너희들은 다른 거를 노력하고 최선에 다해야 된다. 그게 이거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삶에 충실한 것이 아니다. 되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오늘 어떻게 내가 나타내려고 충실히 노력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노력의 대상입니다. 의식주는 우리의 노력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6장 33절로 했어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인데 이게 매끈하게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너희들의 노력의 대상이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은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가는 트래쉬 컬렉팅 하는 일을 하든지 집에 와서 부엌 일을 하든지 이 무엇이 입고 먹고 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거는 설거지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빨래를 하든지 직장에 가서 맡겨진 일을 하든지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의로운 하나님이란 것을 드러내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똑같은 설거지를 식사하고 나서 두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은 아휴 내가 이거 먹자고 일을 하고 살지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 먹고 입고 마시는 데다 신경을 다 쓰고 한 사람은 내 의식주는 아버지가 해결했어. 그런데 나는 아버지 의로운 그 에덴 동산의 완전함을 나에게 나타내라고 해서 나는 직장에서 그렇게 일했고 또 여기서도 주신 것을 맛있게 먹고 감사하며 나는 이것을 설거지하는 거야. 하니까 우리는 의식주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확실히 밝혀진 거예요. 똑같은 행동인데 마음의 동기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태도도 달라요. 반면에 아버지께서는 자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충실한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을 지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왜? 우리에게 명령을 줬거든요. 나의 어려운 나라를 너희는 나타내는데 살아라.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가정생활을 하는데 우리 마음의 동기도 다르고 하는 방법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내 너희 먹고 살게 하는 건 내가 책임지고 그건 my job이야. 너희들 job이 아니야. 그러니 5장 14절부터 7장까지의 제일 중간에 있는 것이 6장 33절인 겁니다. 날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의식주를 위해서 사느냐? 그럼 너는 아버지 부르게로 온 거야. 그건 아버지 책임이야. 그럼 너희들은 이 책임을 지고 산다.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난 어떻게 나타내고 살까? 똑같은 일이라도 동기가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집니다. 근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 주신 일을 목숨 걸어놓고 왕에게 가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하고 왕의 잘못을 딱 지적하고 이야기를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절에서 6절 그게 1부가 되고 2부는 7절에서 16절입니다. 이걸 차분히 한번 읽어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겁니까? 까마귀는 소위 말해서 도시나 시골이나 어디서나 거리의 청소기입니다. 죽은 사체든지 냄새나는 쓰레기는 까마귀 다 먹어치워요. 그런데 그 맛있는 육류와 빵을 까마귀가 자기가 안 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거기에다가 노력을 다한 엘리야에게 의식주는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가뭄이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서서히 사람들이 굶어가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까마귀는 먹을 게 얼마나 더 없겠습니까? 희귀한데 엘리야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 너는 너 먹고 마시고 있고 걱정하지 마. 이 나라 전체가 지금 이제 걱정한 자리에 들어가. 그런데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채찍이라는 말을 왕에게 먼저 해줘. 왜? 왕이 왕으로 잘못 받아가지고 이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지금 벌을 내리는 거니까 너 왕에 가서 왜 이렇게 된지 네가 이야기를 해줘. 너 할 일은 그거야. 너 가서 농사 짓고 너 챙기란 게 아니야. 너는 말해주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고일만 너는 나의 마우스피스야. 너 그것만 해. 그러면 너 먹고 있고 자고는 내가 해결해 줄게. 내 책임이야. 그래서 가장 그것을 원하는 까마귀가 자기가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가장 부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까마귀가. 죽은 쓰레기라도 먹고 싶어하는 까마귀인데 가장 좋은 것을 먹지 않고 야훼의 명령에 따라 엘리야에게 갖다 바쳤다. 이게 바로 너희는 먼저 의식주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추구해라. 너 목숨까지 각오하고 추구하는 거기에 어떻게 나는 이걸 최선을 다할 거에 끙끙 머리를 앓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6장 34절이 이해가 됩니다. 이건 아직까지 한글로 제대로 의미 있게 번역하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해라. 그날에 날마다 오는 걱정은 그날로 충분하다를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하는 걱정이라고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까에 걱정, 근심을 하라는 겁니다. 밤잠을 못 이루고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내일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어떻게 이룰까요? 또 내일 그날 또 당하는 걱정을 하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한날 걱정은 그날의 조카단 말을 그날 먹고 입고 자는데 걱정 그날 오니까 그 걱정하지 마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우리가 걱정하라고 책임지라고 명령 주셨으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하나님께 계속 아뢰갑니다. 엘리야는 겁먹을 수밖에 없지만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 야훼께서 이 나라 가뭄을 흉년을 주는 거야. 뭐 왕이 얄미우니까 엘리야 잡아 죽이려 하죠. 근데 엘리야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자기 목숨 걸어놓고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라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의를 밝혀야 되는 자기 할 일이 그거니까. 자기는 목자였으니까 하나님의 마우스피스니까 그 말을 해줘야 돼. 그랬더니 아니요 다를까. 하나님이 의식주는 챙기는데 가장 비자연적인 뭐든지 먹어치우는 까마귀에게 먹지 못하게 하고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갖다 주게 합니다. 그 다음 7절에서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이제 시냇 물이 말라버려서 거기서 이제 빵하고 고기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말라 죽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시돈으로 이방인의 나라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거기는 야훼를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인 과부와 아들이 있는 집에 보냈는데 그 과부에게 이미 하나님이 명령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너 먹여 살릴 거야. 너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일에 너는 순종만 해. 그러면은 내가 너 먹고 입고 재미있는 것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해결한 거 아니고 이방인을 통해서 그것도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이방인을 통해서 해결해 줬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하신 이야기는 구약시대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그냥 요약해서 법령으로 해준 것 뿐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삶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야훼의 스포츠 퍼슨이 돼서 내 목숨 걸어놓고라도 야훼의 뜻을 정확하게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까. 왜 자기 직업이 그거였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많았단 말이죠. 그분들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엘리야 왕 밑에 한 사람이 야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그 사람들을 50명씩 몰래 동굴에다가 숨겨서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서 살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비서인데 비서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목숨을 건지는 일을 왕에게 충성하면서 그 왕비에 있는 야훼께 충성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 비서니까 그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 먹고 입고 하는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먹여준 거예요. 그건 목자의 선지자와 다른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를 드러내는 일은 자기 최선이다. 자기 목숨 걸었어요. 왜? 들키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런 일을 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진리를 설명하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야훼께서 하신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5번을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 미래지향적인 줄 알아요. 앞으로 오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오늘 당장 생각할 점은 하나밖에 없다. 즉 현재와 미래를 하나를 꿰뚫고 있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오늘이라는 한정된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철저하고 충실하게 추구하고 나의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까? 여기에 고민을 하고 밤잠을 못 자고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장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드러내고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직업을 가지고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이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할까? 주님의 주신 이 명령을 실천하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에 전력을 다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야만 한다. 이러한 첫 번째 삶의 원리야말로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동시에 내일을 대하는 제자들이 가지는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 즉 오늘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본 원리가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누가복음을 써놨어요. 오늘 연구하고 걱정할 게 오늘 있고 내일 하루를 또 선물로 주시면 내일 또 하나님의 어려운 나라를 어떻게 구현하고 살까 걱정, 근심, 최선 다하는 게 거기에 있다.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다. 누가복음 9장 22에서 24절은 바로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이 바로 그거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의식주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연구로 하면은 그건 자기 생명을 건지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왜? 죽고 나서 보니까 진짜 영원한 삶인데 그건 놓쳤어요. 그런데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찾아요. 거꾸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종교개혁을 맞이하여서 이 삶의 원리를 대상을, 동기를, 목적을 다시 한번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다. 왜? 내가 그 의로운 나라의 아들, 딸로 시민으로 사는 특권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나의 걱정, 근심과 책임은 그거다. 아버지의 책임은 내 의식주 해결이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해요. 그죠? 집안에서 그죠? 부모가 책임져요. 걔들은 자녀로서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무슨 세 살짜리가 뭐 자기 먹을 거 챙기고 다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건강해야 돼. 걔들은. 왜 부모가 주는 거 책임져서 의식주 하는 거 받아먹고 해야 됩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삶의 원리를 저희들이 돌아다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삶을 다 마쳤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오늘을 허락하시고 이 사실을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동기도, 방법도, 목적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정리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삶, 의로운 하나님을 그 나라를 드러내는 삶,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할까요?